주님 보시고 언덕의 찬송 89장 부르시겠습니다.
사모하는 나의 주님 이 시간도 원합니다. 사랑스런 주님 얼굴 이 시간도 구합니다. 내 주여 나의 사랑 오직 주님뿐입니다. 오내 주여 나의 맘에 주님만을 주옵소서. 이 시간의 기다림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나 잠잠히 바라보며 주님 말씀 구합니다. 내 주여 나 이제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오내 주여 주님만이 나의 길이 되십니다. 세상에서 부귀영화 내게 복이 아닙니다. 나의 주님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 주여 나의 소망 나의 기쁨 나의 사랑 이 시간도 구하는 건 오직 주님뿐입니다. 오직 주님뿐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이처럼 복된 날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으며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오전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맑음을 좋은 걸 허락해 주시옵시고 정말 생생하게 주님의 양으로 주님을 따르는 길 속에서 우리 주님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이 길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말씀을 가까이 해갈 수 있는 길이 되는 사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생각할 때도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 정말 정성껏 우리 주님 소중히 모시고 이 사물도 주님을 따르는 이 길 속에서 주님 가까이 해가면서 주님 한번 소중히 여기면서 열매 맺는 삶들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자비는 주님 이제 새롭게 시작된 이 오후 예배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해주셔서 주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로 우리 영혼을 채워주옵시사 주님의 양으로 주님 온전되게 살아갈 수 있는 주님 삶 되도록 함께 해주시옵시며 사랑으로 말씀 증거해 주실 우리 목사님 붙들어 주셔서 성령님의 감동 감화 속에 주님 자유함 속에서 주님의 말씀 증거해 가시도록 우리 주님 함께 임하여 주옵소서. 오예배 온 시간들을 우리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다들 잘 계셨습니까? 오늘도 얼굴은 뵙지 못해도 또 마음으로 주님의 보좌 앞에서 따뜻한 마음으로 그 은혜 속에서 잘 만났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의 만남. 그렇습니다. 주님과 우리가 참 베드로전서 1장 말씀처럼 보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굳건히 주님을 향하여 갈 때에 큰 기쁨이 있고 보지 못하지만 마음으로 주님을 참 사랑할 수 있는 놀라움이 있고 또 보지 못하지만 근신함으로 주님 모신 마음으로 살 수가 있고 보지 못하지만 주님과 함께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고 보지 못하지만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 진리 가운데 살아가고 보지 못하지만 형제를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이런 놀라운 관계가 되어 있다면 틀림없습니다. 그날 주님 앞에 설 때 우리 생활이 정말 괜찮을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보이는 것 많습니다. 정말 보이는 것 그럴듯한 것 많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먹을 만한 과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말씀에는 주님의 은혜를 갈구할 때에 보이지 않으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꼭 적절한 그리고 꼭 맞는 신령한 젖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안 보이지만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신령한 젖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사야 55장에도 젖과 포도주를 사라. 그 빈말 아닙니다.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 주신 신령한 젖, 주님 주신 포도주를 마시고 주님 주신 기름진 은혜를 얻는 것보다 이 세상에 그 무엇을 먹고 마신들 영혼이 좋은 것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은 보이지 않는 주님이지만 내가 신령한 젖만 마시지 말고 먹지 말고 그 보이지 않는 주님을 추구하다 보면 오늘도 보좌에 계신 그 주님은 내 영혼에 딛고 설 수 있는 산돌이 되어 주십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세상에 견고한 것 있나요? 없어요. 그러나 산돌이신 예수님 안에 굳건하게 서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설 수 있고 이 땅에 스스로는 우리가 감당 못하지만 주님과 함께 서 있는 이 삶이 될 때에 거룩한 나라의 생활도 되고 왕같은 제사장같은 하나님의 영광 있는 삶도 가능하고 그의 소유된 백성, 진정 그의 백성다운 생활도 가능하고 택하신 구별된 그의 지파처럼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고자 할 때에 이런 생활은 우리에게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 속에 서 있을 때 오늘도 보이지 않는 주님 안에서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그의 부끄럽지 않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할 줄 압니다. 보이지 않는 천국의 주님의 백성으로 말입니다. 이렇게 굳건하게 서서 주님 모신 마음으로 서갈 때에 보이지 않으시는 주님은 내 영혼의 목자와 감독되어 주심을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수시로 일어나는 구름과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 안정감 있게 살기 어려워요. 그러나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있는 인원, 보이지 않는 주님과 함께할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존재 앞에 살아가는 우리 마음이 되어가므로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고 또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외모를 취하여서 급대기 생활하지 아니하고 엄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겸손하고 단정하고 아름다운 우리 삶을 꾸려가는 것이 가능한 겁니다. 보이는 세상이 어둠과 재앙으로 밀려오더라도 이런 엄밀 속에 서 있을 때 우리 영혼이 주님과 함께 빛 가운데서 참으로 어둠과 재앙에 휩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환난과 고난 있는 이 세상이지만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값 있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참으로 빛으로 소금으로 그리고 염려 없는 밝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맡기면서 밝은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견고하게 서고 온전하게 서고 굳은 마음으로 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진정 요동하지 않는 자리 잡은 자로 서가는 것이 가능함을 베드로 전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 압니다. 보이지 않지만 오늘 저는 짤막하게 베드로 전서 말씀을 먼저 보이지 않는 주님 믿음으로 더듬어서 이 놀라운 은총 속에서 우리가 놀랍게 주님과 함께 하나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여야 될 것입니다. 보이는 것만 전부 다 그 말 안 됩니다. 그건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이렇게 기초에 살아갈 때 우리 생활이 더 아름답고 더 온전하고 더 영광스러움을 기억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처럼 말입니다. 두 번째, 저는 세 가지 확신이란 이런 제목으로 짤막하게 말씀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긋난 삶을 산다면 우리의 바닥은 사망의 땅이고요. 생명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하늘은 사망의 엄침한 그늘이 마태복음 4장처럼 우리 위에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그렇습니다. 내 영혼이 생명 없는 사망이고 사망의 엄침한 그늘이 우리 위에 우리 영혼을 덮고 있는 이런 것이라면 무엇이 확신이 있겠어요? 이런 자라도 오늘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더듬어 본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는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은 하나님과의 벗됨이 안 될지라도 우리가는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벗됨이에요. 하나님의 친구예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은 벗됨이 안 될지라도란 말씀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긍휼 속에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11장은 그것이 긍휼이라면 간청함만 가지고 나아간다면 벗됨이 아니라도 하나님의 그 넓으신 자비로움을 구하는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 있게 들려주십니다. 확신 있게 들려주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이거 우리 정말 구한다는 말이 막연한 것, 철학적이고 사색적인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생활에 밀착되어 있는 빵입니다. 우리 생활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자격 없지만 가까운 사이 아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무한한 긍휼 속에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휼의 기초에서 확신을 가지고 구할 수 있습니다. 깊은 밤 이웃집이 불 다 끄고 자고 있는데 내가 문을 아무리 두들긴다 한들 안에 사람이 문드는 척하면 그만이에요. 오늘 저 보좌에 계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땅에서 아무리 구함 질러 본들 하나님 대답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400년 넘게 하나님 몰라하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도 애굽의 그 고난이 너무 막심하다 보니 들은 말씀은 있어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하나님의 으따하심에 관해서 들은 말은 전해왔기에 그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반응해 주셨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어둠 속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내가 비록 주님과 나사는 생명적인 벗대면 안 될지라도 내 영혼을 덮고 있는 것은 어둠일지라도 구하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세 가지 확신은 그냥 먹을 것만 주고 하나님 가까운 마음으로 내버려 두지 않는 그런 것 아닙니다. 마태복음 20장에 오후 5시부터 아침 일찍에 들어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씩 준 것은 주인님 아닙니다. 주인님께서 시켜서 말한 하인입니다. 하인이 그렇게 나눠줍니다. 나중 온 자부터 먼저 주라. 그 하인이 그렇게 준 거지 주인 얼굴은 못 배웠습니다. 주인 대단한 분입니다. 주인 놀라운 분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나는 사망의 땅,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 나는 허감의 권세 아래 있는 어둠에 붙잡힌 자. 그런데 두 번째 가질 수 있는 확신은 그 귀하신 분, 그 놀라우신 분. 찾으라 그러면 만날 것이요. 확신입니다. 찾으라 그러면 만날 것이요. 확신입니다. 한없는 은총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는 확신입니다. 고린도서 4장에는 어두운 데서 우리에게 임하여 오시는 빛으로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어둡더라도 주님, 당신은 진정한 내 구주, 내 주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신만이 내 구주입니다. 당신만이 빛입니다. 당신만이 내 주님입니다. 찾으면 만나 주십니다. 확신입니다. 주님께서 찾으라 하셨습니다. 여기에 우리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면 만날 것이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세 번째 확신은 두들기라 열어주마. 보좌의 주권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던 한쪽 뺀 강도는 예수여 당신이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는 강도였지만 하나님 나라를 두들겼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음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 저 계시록 7장 말씀처럼 오늘의 큰 환난 가운데서 나의 주님을 향해 두들고 두들다 보면 주님은 그 보좌 앞에 앉도록 하나님 나라 안에 속하도록 우리를 그 열어주십니다.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천국은 닫혀있는 곳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자리 잡을 곳입니다. 확신입니다. 확신. 이것이 우리에게 내가 어째서 될 수 있는가? 아니,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불땜을 인해서는 될 것 하나 없다. 그러나 긍휼 속에서, 구하고 찾고 두들기면 된다. 저는 주님의 긍휼이 큰 확신입니다. 오늘도 놀라운 이 확신 가지고 우리가 살았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29장에도 세 가지 확신스러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 어긋나게 살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데 뭐가 될 일이 있겠습니까? 그도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성읍에 평안을 위해서 구한다면 하나님 들어주시겠다고 왔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 하시니 확신입니다. 우리는 나만이 겪는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을 향하여 부르짖는다면 내가 응답하마. 내가 무슨 특별한 사람입니까? 내가 무슨 굉장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보시에 은하게 살아서 바벨론에 포로로 온 자라도 주님을 향하여 내가 부르짖는다면 내 개인을 향하여 주님은 기도응답해 주신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은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여러분,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놀라운 분입니다. 그분이 내 구주, 내 주님으로 나에게 만나 주신답니다. 예레미야 29장은 만나 주신단 말까지만 했지만 31장은 은약적으로 우리의 주님으로 함께 살아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확신입니다. 긍휼이기 때문에 확신입니다. 우리를 근거해서는 이런 기도 나올 수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긍휼이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는 큰 확신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래도 기도 안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요. 이래도 기도하면 우리 영혼에 밝지요. 희망이 있지요. 소망이 있지요. 담대함이 있지요. 오늘도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지요. 기도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잘 압니다.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데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 일곱 교회를 잘 압니다. 소아시아에서 그렇게 멀지 않는 거리를 두고 참 둥그라맣게 자리 잡아 있는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데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를 잘 압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에 실제로 있었던 교회이고요. 사도요한은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보낸 줄 압니다. 얼마나 주님과의 직접적인 관계가 있나요? 근데 오늘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도 이런 내용은 축복이 됩니다.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저는 잠깐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그 교회에 제대로 된 성도로서 제대로 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놀란 은총을 한 교회에 한 가지씩만 우리가 주목하며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날 성도님들이 주님께서 그렇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를 못 가지고 산다면 이건 좀 그래요. 우리가 제대로 서서 제대로 구한다면 이런 은혜 가지고 살 수가 있어요. 이 놀라운 은혜를 말입니다. 왜 우리가 이것을 들은 척 본 척 말고 그냥 넘겨버리고 살아요? 아, 너무 감사한 겁니다. 우리가 잘하는 대로 이기는 자란 주님께 매달려 사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 우리 스스로 이 세상을 이기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죄를 이기는 자도 없고요. 세상을 이기는 자도 아무도 없어요. 근데 주님으로 매달려 살면 우리는 이기는 자 될 수 있어요. 정말 이기는 자 될 수 있어요. 가슴을 치며 우는, 자기 때문에 우는 거 싫어요. 세상 때문에 짓밟히고 참으로 비참하게 되는 거 싫어요. 우리 주님 때문에 이기는 자 될 수 있어요. 그래, 이기는 자란 말은 예수님을 내 구주, 내 주님으로 꽉 붙드는 자입니다. 그러면 이깁니다. 그런데 이기는 자일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값진 은혜를 좀 알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기에는 이기는 자란 말도 있지만 참으로 주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값진 은혜가 있어요. 짤막짤막하게 일곱 마디 말을 챙겨보려고 해요. 아마 생각하면 큰 기쁨이에요. 세상 사람은 이런 거 꿈도 못 꿔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참으로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거예요. 가능해요. 누가 뭐라 해도 가능해요. 우리는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서 생명나무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생각해요. 이기는 그는 생명나무에 속하여 살 수 있대요. 저는 거듭거듭 얘기를 해왔습니다마는 생명나무에 과일을 먹으리라는데 그거 아닙니다. 원어의 낱말은 생명나무에 매달려 산다는 겁니다. 주님을 내 생명나무로 붙들고 산다는 겁니다. 오늘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참 포도나무 가지에 참 포도나무 열매 먹고 살아요. 아니에요. 참 포도나무 가지로 참 포도나무에 매달려 살아요. 계시록 22장도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는데 생명나무에 나아간다고 했어요. 이 생명나무에 속하여 산다는 거요. 사람 별것 없어요. 사람은 질그릇이에요. 육체를 신뢰하는 것은 질그릇이에요. 이거는 마른 땅, 근근한 땅에 가시던 불처럼 참 우리 삶은 그래요. 그런데 주님을 내 생명나무로 붙드는 것은 그건 레위기 14장에 백향목을 나의 나무로 붙드는 겁니다. 질그릇을 나로 생각하고 그 매달려 사는 사람 아무리 큰 소리 치도 질그릇이에요. 아무리 큰 소리 쳐도 마른 땅에 건조한 땅에 가시떨기와 같은 생활 이상은 못 살아요. 근데 주님께 매여 살면 백향목 견고하고 참으로 나름대로의 영광이 있는 나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나무 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기는 그런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인하여 살아간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에게 참된 나무가 된다는 겁니다. 와, 이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주님으로 인하여 이길 뿐만 아니라 주님께 매달려 산다. 부활하신 주님이 내 생명나무 되신다. 여러분,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두 번째, 서문화 교회에 주님께 매달려 사는 자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그들이 환난도 있고 궁핍도 있고 핍박도 있지만 실상은 부유한 자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나름대로 그 무엇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 보시기엔 다 초라하고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부요는 주님의 부요가 나의 부요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부요가 나의 부요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너무 감사하죠. 먼 후일에 천국 가서가 아닙니다. 지금 주님의 부요가 나의 부요.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이런 주님의 은혜의 부요 속에서 우리는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죽기까지 주님이 나의 부요가 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말씀하신 대로 그 연약한 것들 그리고 궁핍, 핍박, 곤고 이런 것들이 자기를 찌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궁핍, 핍박, 그 다음 각가지 그 어려움이 있는 그 가운데서 주님께 매달려 살 때에 주님은 나의 은혜는 너에게 넉넉하다고 했습니다. 와, 주님의 부요입니다. 나의 능력은 너에게서 온전하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부요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부요 속에 산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언제나 주님의 부요 속에 살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디모데후서 2장 1절 이하의 말씀처럼. 우리는 주님의 은혜 속에서의 부요를 가지고 서갈 수 있습니다.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버가모 교회에 온 세상이 보이지 않는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인 만나가 있대요. 여러분 얼마나 적절한 만나일까요?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될까요?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성서를 보면 주님께 자비를 구하다 보면 이런 감추인 만나를 힘있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축복인지요. 그리고 우리에게 흰 돌을 준대요. 베드로전서 2장은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산돌같이란 말이 나왔어요. 바로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속하여 견고한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생활이 경건되고도 거룩하고도 견고하다는 겁니다. 이런 생활이 세상에는 안 보이죠. 우리에게는 임하여 온다는 겁니다. 너무 놀라운 것이죠. 너무 놀라운 것이죠. 만나와 견고한 삶. 네 번째, 우리가 두아드라 교회를 읽다 보면 이기는 그는 참으로 주님의 살아계신 주님의 돕는 자로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주님께 매달린 이는 우리가 짓밟히거나 어설프게 사는 이런 생활이 아니라 진정 주님의 돕는 이로서 살아있는 돕는 이로서 주님의 권능 속에 주님이 나의 새벽길을 되어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주님의 돕는 이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갈수록 어려워 보이는 말 같아 보이도 아니에요. 이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있어야 돼요. 다섯 번째, 사대 교회는 온 우리가 진정 주님께 매달린 자로 살아갈 그때는 우리는 흰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한대요. 우리 자체는 아가서 1장 말씀처럼 나는 검으나 아름다우니 자기를 희다고 생각한 사람은 주님께 가까이 하기 어려워요. 자기 검다고 생각한 사람은 자기에게 속하지 않고 주님께 속할 때 아름다워요. 우리는 흰옷을 입고 그 주님을 입고 주님과 함께 살아있는 동행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건 필수적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그건 여러분 우리가 살아도 죄송합니다마는 죽은 자의 생활이에요. 내 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있는 생활 되기 위해서는 살아계신 주님께 속하여서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이걸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주님께 매달려 있는 우리에게. 여기에 경건이 있고 여기에 거룩이 있고 여기에 정말 때에 맞는 살아있는 생활이 돼요. 여섯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 이기는 자에게는 달리 표현하면 빌라델비아에서 살아계신 주님께 매달려 사는 이에게는 그 이름을 줘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속해감으로 성전 기둥이란 이름도 가지게 되지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어요. 부끄럽지 않는 실상이에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도 있어요. 그의 신부로서도 부끄럽지 않아요.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오늘의 이 세대 가운데서 주님이 행하실 수 있는 새로운 이름도 주님이 주님께 매달려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 매달려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대요. 정말 감사하지요. 여기에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멜류관이 있고 멜류관이 또 준비되어 가요. 여기에는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문을 열어주세요. 문을 열어주세요. 다윗이 얼마나 그 닫힌 문같이 정말 어려워요. 사울왕은 그를 죽이려고. 그래도 주님이 문 여시면 문 열어가요. 주님이 문 여시면 의미 있는 길들이 있었어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이 문 열어주신대요. 주님께 매달려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름이 있다 그 말이요. 스바냐 3장은 우리가 가진 이름을 주님이 기뻐하세요. 그 이름 그 명성 기뻐하세요. 그건 주님께 속하여 주님의 다스림 받을 때 가지는 이름이에요. 전날에 포악과 두려움과 부끄러움 그게 무슨 이름이요? 그러나 주님께 속하여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이런 살아있는 이름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일곱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는 정말 오늘 내가 주님께 매달려 살아간다면 그래서 주님의 안목을 나의 안목으로 주님 안에 있는 그 마음의 심장의 어땀을 나의 것으로 주님의 그 정결함을 나의 것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그렇게 붙들고 살아갈 그때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사는 자요. 주님 떠나면 속이 아무것도 없어요. 불로 연다는 건도 없고 흰옷도 없고 안약도 없어요. 주님께 매달려 살아가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으로 매달려 살아갈 수 있대요. 그리고 그날에는 우리 예수님 이기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은 것처럼 오늘 주님께 이렇게 가까이 살아가는 이는 그날도 주님의 보좌에 그렇게 가깝대요. 여러분 이 사실입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더듬어 보면 엄청난 축복이죠. 우리가 이런 것 더듬어 가면서 살아본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기대가 있을까요? 다음 네 번째 우리가 너무 친숙하게 알아야 될 말을 너무 멀리 알고 살기가 쉬워요. 하나 인용해 본다면 에덴 동산에서 생명과에 관해서는 아무 말 없었어요. 선악과는 먹지 말라 하셨어요. 나머지 과일들은 내 임의로 먹어도 좋다고 하셨어요. 자, 그러면 먹지 말라 먹어도 좋다 이게 있었어요. 그런데 생명나무에 관해서는 아무 말 없었어요. 그러나 창세기 3장의 끝부분을 보다 보면 아담과 여인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는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그 길을 막아버리셨어요. 그럼 전에는 길을 안 막았단 말이 의미는 먹지 말란 말이 먹으란 말이 없단 말은 먹지 말란 말이 없단 말은 아니 주님께 나아가서 생명나무이신 주님을 매달려 살 수 있다는 거요. 생명나무의 그 열매를 그 은혜를 힘입을 수 있다는 거요. 동산 중앙이에요. 자, 그건 뭔가요? 계시록 22장의 생명나무는 우리 주님이지 않던가요? 계시록 2장의 생명나무도 우리 주님이시지 않던가요?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우리 생명나무이신 주님께 못 나가나요? 아니에요. 참 감당하기 어려운 우리라도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을 먹을 수 있었어요. 이 복음이에요. 우리에게 복음이 허락됐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여기에 비한다면 나머지는 글쎄요, 뭐 별것 아니죠. 정말 요한복음은 1장부터 21장까지에서 우리 예수님께 매달려 예수님을 내 영혼이 취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명나무에 나아간 자라면 오늘 여러분과 저는 절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고 마음대로 먹는 사람은 절대 안 될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4장 말씀을 읽다 보면 그 마태복음 4장 말씀 가운데에 마귀가 돌로 떡덩이 만들어 먹으라. 그러면 기적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만들어 먹고 마음대로 먹으면 되나요? 우리 예수님은 아니에요. 우리 조집사님께서 하우스 안에 시금치하고 시금치를 잘 길러놨는데 어느 날 밤에 오래되지 않아요. 고라니가 와서 시금치를 죄다 다 먹어버렸대요. 이런 허락도 안 받고 지 마음대로 먹어버린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입으로 나오시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건 육체가 줄에 있는 것이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산다는 말씀이에요. 그걸 딸리 표현하면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께서 이거 먹어도 좋다고 허락해 주시는, 지 마음대로 먹는다면 그건 고난이에요. 그러나 허락해 주신 믿음을 따라 먹는다. 성도예요. 대단히 귀하죠. 그러나 이 마태복음 4장에서는 정말 귀한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수많은 문제를 만나도 주님을 내 언약의 믿음으로 딱 붙들 때는 안정감과 기대감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런저런 할 일도 많이 있는 것 같아 보여도 내가 주님을 경외하고 허락해 주신 길만 따라서 주님만 섬기겠다 할 때는 허락해 주신 믿음만이 우리가 섬기만은 유일한 길이에요. 믿음이란 대단히 친근하고 우리에게 소중하고 끊임없는 것이어야 돼요. 믿음이 그렇게 돼요. 정상적이에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그건 틀린 얘기예요. 지 마음대로 생각해도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입으로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 믿음, 허락해 주신 믿음 따라 먹는다는 겁니다. 평상시 조그만 것도. 그리고 뭐 하는 일을 부딪혀도 믿음으로 그 은약의 주님을 바라보고 기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고 무엇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보도 그게 아니에요. 내 주님 경외하면서 그분이 허락해 주시는 그 길을 쫓아 믿음을 따라 주님만 섬기는 거예요. 빈틈없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말은 얼마나 우리에게 가깝고도 끊임없고도 소중하고도 필수적인 것인가를 알게 돼요. 그 제대로 된 믿음이에요. 전 로마서에서 한 여섯 군데만 간단하게 찾아보면서 예수님께 매달려 사는 이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주님 모시고 사는 게 아닙니까? 그러다면 주님과 동행하면서 내 주 대신 주님의 그 뜻은 허락하시면 가까워야죠. 늘 가까워야죠. 그러므로 우리에게선 이 믿음이란 말은 정말 가까워야 돼요. 자, 로마서에서 한 여섯 군데만 인용하면서 여러분과 주님의 마음이 이 믿음으로 정말 가까워지기를 원해요. 1장 17절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어요. 오늘도 하나님 보시기에 어렵게 사는 사람은 예수님께 매달려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이 믿음의 좁은 길을 걷는 사람이 의인이래요. 의인이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을 모른다면 그건 거짓이에요. 참된 것 아니에요. 주님께 살아계신 주께 매달려서 살아계신 주님 허락해 주신 믿음을 따라 산다. 산다란 말은 이 땅에서 내가 24시간 가지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아, 너무 감사하죠.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24시간 동안 함께 살아주시는 겁니다. 정말 가까운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께 내가 속할 때 내 생명과 내 법이 되시고 내 빛이 되셔서. 두 번째는 로마서 3장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겁니다. 하나님께 화목함을 얻은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 믿음으로입니다. 그 피로 인함입니다. 전적 나를 바라볼 것 없어요. 달리 방도 구할 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화목제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화목제물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해요. 나 위에 돌아가신 주님, 나 위에 돌아가신 주님, 넉넉해요. 그래서 예수님 나 때문에 돌아가신 그 주님 의지할 때에 죄송한 마음도 있고 아픈 마음도 있겠지만 내 구주 되시고 내 주님으로 십자가에 서 주신 예수님 믿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은 화목하세요. 딴 길로는 화목 안 해요. 오직 이 길이에요. 어설픈 것 가인처럼 어설픈 것 하나님 돌아보지도 않으세요.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을 가져요. 로마서 5장은 환난이 보여요. 근데 그 환난이 있어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설 수 있음을 말씀하셨어요. 우리 스스로 세상의 환난을 어떻게 이겨요? 그런데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갔대요.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죠. 믿음으로, 믿음으로. 환난 가운데도 하나님 보시기에 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한대요. 참으면은 환난 가운데 인내를 연단을 연단하는 소망을 이룬대요. 우리의 인격 속에 참 귀중한 것을 이루게 한다는 뜻입니다. 다음 로마서 12장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인하여서 은혜를 받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새 사람이 되었을 때에 우리가 가져보는 것은 이 땅에서 딴 것 없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살고 싶고 하나님 기쁘시게 살고 싶고 하나님 사랑하며 살고 싶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산 제물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징그러워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 그 되는 비결이 뭐요? 그거는 지나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도 안 돼요. 주님께 속하여서 내가 나에게 허락해 주신 믿음만큼만 살아가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활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 그만큼만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산재물이 될 수가 있어요. 지나치게 하면 안 돼요. 그건 어긋나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믿음만큼 살아가면 산재물이 되어요. 이거 얼마나 놀라워요. 내가 부끄러운 그런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그루간 산제사를 드리는 산재물이 된다. 그 가능해요. 예수님 모시고 살면서 겸손하게 허락해 주신 만큼만 살면 돼요. 쓸데없는 객기를 구하면 안 돼요. 다섯 번째 로마서 14장입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라고 했어요. 난 이 말씀이 참 좋다고 생각해요. 죄가 뭡니까? 여기서 로마서 14장에 한 말은 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소중해요. 여기는 도적질, 또 뭐 거짓말한 것 이런 말하지 않았어요. 여기서는 더 나아가서 내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살면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는 일로 살아가는 것은 다 죄다. 훨씬 더 온전한 겁니다. 예를 든다면 아방은 열왕기상 20장에서 베나단을 용서해 주었어요. 근데 이게 그 참 적군을 자기를 괴롭혔던 적군을 용서해 준 거 좋지 않겠어요?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죄예요. 하나님의 뜻은 베나단을 잡아 어쩌면은 시행하고자 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에요. 근데 아방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살려준 것 죄예요. 죄예요. 스스로 안 돼요. 허락해 주신 그 따라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죄다. 내가 경상도 가는 게 무슨 죄요? 내가 호남지역 가는 게 무슨 죄요? 아니에요. 주님 모시고 주님의 허락하심 없이 마음대로 다니는 거 죄예요. 이렇게 잡아놓으면 성도는 온전해요. 외국에 관광 간다고 죄나요? 아니에요. 주님 허락하심 없이 가는 거 죄예요. 한번 생각해 봐요. 한 가정에 아내와 자녀가 있는데 부모님이나 남편의 허락도 없이 이것저것 다니고 이것저것 사고 이것저것 쏘다닌다. 그건 다 그랬던 짓이에요. 다음 여섯 번째 로마서 15장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평강을 풍성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했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낯선 곳, 오늘도 거친 곳 나아가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으로 걸어가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주님을 믿는 믿음 없으면 이 기쁨, 이 평강은 없어요. 주님을 믿는 이 믿음이 없으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넘치는 것도 없어요. 왜 앞길이 답답해요? 암담해요. 내 구주 되시고 내 주님 되신 주님을 믿음으로 기쁨과 평강이 오고 성령의 능력도 임해오고 소망도 넘치고 아 그렇습니다. 주님으로 인함인 겁니다. 로마서에서 믿음으로의 귀중함을 잠시나마 한번 되새겨봤습니다. 다섯 번째, 나의 주님을 나에게서 존귀히 여김. 오늘 사실 저는 이 내용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해도 여러분과 많은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그러나 저는 간결하게 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내용이 굉장히 앞 하나하나 다 중요했듯이 이 내용도 정말 귀중하다고 생각해요. 내 주님을 존귀여김. 사도 바울 선생님은 빌립보서 1장에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내 몸에서 존귀케 하기를 원한다고 하셨어요. 참 귀하다고 생각해요. 아모스는 양떼를 돌아보는 자고 옥나무를 비양하는 자였습니다. 이는 세상으로 볼 때 굉장한 자리는 아니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을 모시고 주님 모신 것을 존귀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가 얻는 것은 아모스 8장 말씀처럼 내가 존귀 여기는 주님이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을 그는 엄청난 보배처럼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는 비틀거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생활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남조 유다 사람으로 북조 이스라엘에 가서 예언을 하는 주님의 심부름을 가는 영광이 있었습니다. 우리 천국 가신 토끼 자매님이 예수님 당신은 내 몸에서 살든지 죽든지 존귀케 하기를 원합니다란 이 간절한 마음이 그의 가슴 속에 불이었었습니다. 참 귀하죠. 오늘 여러분이 주님을 존귀케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존귀케 하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좀 그렇습니다. 빌립보서는 이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자들이란 말씀처럼 내가 누구길래 그 귀하신 주님 안에 다가설 수 있습니까? 내가 누구길래 그 엄청난 주님 날개 속에 갈 수 있습니까? 주님 안에 갈 수 있습니까? 먹이 보셋이 사무엘하서 9장에서 다윗의 그 밥상 왕자들이 함께 앉는 곳에 함께 앉아서 날마다 식사를 하는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아니란 말의 의미를 몰라요. 별것도 아닌 줄 알고 있어요. 인 살아계신 예수님 아니에요. 그 주님 안에 내가 자리 잡을 수 있다. 이건 대단한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너무 고마운 겁니다. 그리고는 주님 안에서 한 몸이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된 한 몸일 뿐만 아니라 머리 대신 주님, 보좌에 계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내가 모실 수 있는 거예요. 한 몸 된 그 몸에서 예수님을 나의 머리로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생각만 해도 엄청난 건데 그때 여러분이 이 관계를 존귀히 여겨요? 이거 별것도 안녕 생각하고 산다면 그 사람 육신 속에 사는 거예요. 꿀꿀이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럼 바둑이 속에 사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우리 육체 그건 꿀꿀이와 바둑이하고 같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난 구별된다고 천만의 말이죠. 하나도 구별될 거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는 달라요. 자기를 벗어버리고 자기를 신무덤에 넣어버리고 부활하신 주님 안에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보좌의 주님을 나의 머리로 내 왕으로 존귀 모시는 겁니다. 전 네 가지만 간결하게 이야기해 볼래 해요. 준비는 많이 했지만 오늘 간결하게 네 가지만 이야기해 봅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과 롯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십시다. 우린 창세기 12장에 이들 같이 출발했어요. 우린 아브라함이 어떻게 재산이 있었고 롯이 어떤 재산인지 몰랐어요. 그러나 13장에서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이 스스로 다투는 것을 볼 때에 아 이분들은 다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구나 알게 돼요. 그럴 만한 재산이 있는 분들이었어요. 어디 목자가 한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럴 만한 재산들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도 롯도 출발해 갔어요. 이 세상 아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의지하고 내 하나님께 다스림받는 삶으로 가야겠다. 그 아브라함도 롯도 같은 결정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천성을 향해 같이 출발했다 그 말이죠. 그런데 13장에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마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마 우리 다투지 말자고 갈라서게 되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자기가 의지하고 따라가는 주님을 존귀여겼어요. 그리고 주님 모습에 합하게 살고자 했어요. 그런데 롯은 땅의 것을 자리 잡았어요. 만약에 주님을 존귀여겼다면 롯이 삼촌 무슨 말입니까? 삼촌이 좋은 것까지 있어요. 제사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그 이야기 속에 롯은 땅을 차지했어요. 그게 주님을 존귀한 자는 아니었었어요. 아브라함은 주님을 존귀여겼어요. 여기에 두 갈림길이 생기고 말아요. 우리가 아는 롯은 나중에 포로로 잡혀갔고 아브라함은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싸워서 구원해 주는 자가 됩니다. 주님을 존귀여기는 자와 스스로 사는 자의 차이점입니다. 창세기 18장과 19장에서도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구출을 받아요. 그런데 롯과 롯의 가정이 다 구출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롯 안에는 뒤돌아봄으로 소금기둥 되어버리고 또 롯과 두 딸은 천사가 가르쳐준 그 길 멀다 하면서 참으로 주님을 존귀여긴다면 그 길 따라갔을 텐데 소알이란 산에 머물다가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는 부끄러운 조상이죠. 그건 부끄러운 조상이에요. 자, 아브라함은 어때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8장에도 내 하나님의 벗으로서 주님을 존귀히 여기는 자는 주님의 벗으로서 주님을 섬기는 자였어요. 그 이후도 아브라함은 주님을 존귀히다 보니 21장에 하나님의 벗됨처럼 22장에 주님을 존귀히다 보니 최상의 제사를 드리게 돼요. 23장에 슬픔 중에도 하나님 예비하신 부활의 은혜 속에 굳건히 서감으로 흔들림 없이 지나가요. 24장도 내 주님 존귀여기다 보니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 얻게 돼요. 25장도 온전하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삭을 후계자로 세워요. 주님을 존귀여기는 생활이 아브라함의 특징이에요. 롯은 출발을 했는데 그러지 못해요. 오늘 여러분 어째요? 주님을 존귀여기요? 이거 잘 돼요? 오늘 우리 생활 속에서 두 번째 다윗에 관해서 이야기해보라면 저는 콱 찔러서 묶어서 이야기해보라면 다윗이 주님을 존귀케 이길 때는 굉장히 아름다워요. 굉장히 영광이 있어요. 그러나 다윗이 주님을 오늘도 새롭게 나아가서 매달려보고 그분의 다스림 받는 이런 주님의 주님됨 속에 매이지 아니할 때에 그는 자기에게 매여 있는데 그때 그는 참으로 부끄러운 자요. 그때 다윗은 이방인들이 하나님 없이 살다가 받을 재앙을 그대로 받는 것 같아요. 주님을 존귀케 생각해서 오늘도 새로운 마음으로 나아가서 다스림 받는다면 아름답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내가 주님 보시기에 산채물을 드리는 제단이 있는 삶이 있을 거예요. 이방인과 같다. 하나님 없는 부끄러운 자와 같다. 오늘 주님을 존귀하게 대하지 않는다면 성도 별돌이 없어요. 고린도 교회를 봐요. 별돌이 없어요. 우리 생활 속에 주님을 나의 존귀한 분으로 모시고 산다. 실제로 사도행전 8장, 9장, 10장, 12장에서 저는 한마디씩만 집어보려고 해요. 8장은 사마리아 성에 큰 부흥이 있었어요. 근데 빌립 집사님이 그 부흥 속에 앉아 있었다면 저 에티오피아 내시를 주님께 이끌어오고 주님과 더불어 함께 다음 걸음을 걷는 영광이 없었을 거예요. 그는 그 부흥 속에도 앉지 않고 그 영광 속에 앉지 않고 보좌에 주님을 바라보다 보니 다시금 가사로 가는 광야로 나아가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주님께로 이끌었어요. 주님을 중여긴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된 부흥보다 오늘의 내 주님을 중여긴다. 9장은 그 다메섹의 아나니아가 그 사울이란 사람이 핍박으로 온다는 것 알면서도 주님 나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주님이 끄시면 나 움직입니다. 근데 제게 주신 마음 따라 나는 이곳에 굳게 설 거예요. 그렇게 서 있을 때 주님은 중간에서 아나니아를 위하여 막아주셨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로 하여금 주님께 돌아오도록 그렇게 일을 주선해 주신 것 읽게 됩니다. 아나니아 보좌의 주님을 제대로 알아준 자이죠. 요동함이 없이 굳게 서 있는 자. 사무엘상 10장은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가 정오시간 식사 준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리워서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늘 보좌의 주님을 잊지 않았던 거예요. 사실 베드로의 일생을 보면 늘 보좌의 주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도 그러지 않아요? 5장도 그러지 않아요? 15장도 그러지 않아요? 12장도 그래요. 감옥에 갇혀서 내일은 죽임을 당해도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중여기면서 편안하게 잠잤어요. 주님을 알아준 거죠. 네 번째 저는 여호수아 이야기를 잠깐만 합니다. 여호수아서에서 우리가 아는 7장과 9장은 실패한 장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을 중요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알아서 많이 갈 것 없습니다. 2, 3천 명만 가면 될 것 같아요. 아이성은. 여러분, 이거 얼마나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2, 3천 명만 가면 될 것 같아요. 9장은 기본 족속 불쌍해 보인다. 그냥 우리가 언약을 맺어주자. 그게 나중에 좀 어려움이 있긴 했죠. 아니에요. 언제나 가까이 계신 주님. 뭐 7장은 주님에 가까이 계시지 않았나요? 9장은 가까이 계시지 않았나요? 1장도 오늘 평범한 길이라도 난 신발을 벗고 발바닥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종기 모신 마음이에요. 주님을 모신 마음, 그게 3장에서 나온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과 함께 요단강 건넜지요. 4장에서 나온 주님을 내 믿음으로 의지하고 있지요. 5장은 나를 벗어버리고 주님을 옷 입지요. 6장은 내 주님과 동행하지요. 다 묶어서 말하면 주님을 중히 여기는 겁니다. 내 주님을 중히 여기는 겁니다. 우리 이거 있어야 돼요. 이거 제대로 되면 놀라워요. 놀라워요. 그러죠. 이 다음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고 오늘 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니,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는 해야 되겠는데. 다음, 다섯 번째요. 남은 길. 나는 오늘 이 남은 길, 우리에게는 앞으로는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 11월, 12월. 남은 길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제대로 된 자세가 잘 돼 있다면, 여러분, 민수기 13장과 14장에서 갈렙은 여호수아는 그들이 자기들보다 최고가 훨씬 큰 줄 모르겠어요. 알아요. 그러나 주님과 더불어 함께 길을 걸어왔던 주님을 모시고 주님께 속해서 주님과 함께를 놓지 않고 성실히 걸어온 그들에게는 그 믿음으로 볼 때는 적군은 우리 밥처럼 아무것도 아니었었어요. 여호수아 14장에서 연세가 85세 되는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지금 엄청난 전쟁이 있는 곳을, 강한 자들이 있는 곳을 달란 거예요. 남은 길이 이렇게 주님과 더불어 함께 길을 걷고 있는 자가 가지고 오는 마음은 담대한 겁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은 길에 얻을 유업은 많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두려움뿐이에요. 걱정뿐이에요. 염려뿐이에요. 어수선한 것뿐이에요. 내 주님 모시고 함께 가다 보니 오늘도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남은 것이 많이 있다. 아주 많이 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바라보다 보니 적군 우리 밥이다. 저 산지 주님이 내 마음속에 주시려고 한다. 남은 길에 주님과 함께 가므로 이런 마음으로 우리 그래야 돼요. 이거 이해하면 안 돼요. 이런 마음이어야 돼요. 남은 길. 다음 여섯 번째,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는 마가복음에서 세 가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마가복음에서 이 세 마디 말은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놓쳐버리면 우리가 정말 불행해요.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이 셋은 붙들어야 돼요. 놓치면 안 된다고요. 첫 번째, 마가복음 10장에서 나와 복음 위하여서 집이나 전토나 그 모든 것 다 버린 자. 그럼 예수님을 붙들고 주님께서 뜻하시는 그 일 위하여서 내 온통 마음이 나머지는 포기한가 포기한 자처럼 주님께 매어 있는 그 자. 그 자를 주님은 처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수님 생각할 때 내가 주님께서 참으로 이 땅에서 원하시는 그의 뜻을 내 마음에 보여주신 복음이란 그 뜻을 생각할 때 나머지는 주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핍박이 있어도 좋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이런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시고자 하신 그의 뜻을 이렇게 귀여기는 자는 죄송합니다. 이런 마음만 있다면 우리가 오늘도 평범한 가정 속에 살고 있고 평범한 근무지에서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영원히 주님을 향해서 이 뜨거움 속에 서 있다면 주님은 여러분을 첫째로 봐주실 거예요. 천국은 첫째를 향해서 문을 좁혀놓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오래전에 학교 다닐 때 수는 옷부로 하듯이 이렇게 첫째를 제한시켜놓은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만 봐도 그들은 다 첫째예요. 그런데 14만 4천이라 하지 않던가요? 마가복음 10장에서 말씀한 이 첫째, 우리가 주님을 첫째로 삼은 겁니다. 내 모든 것으로 삼은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오늘도 근무해도 좋고요. 오늘 주어진 평범한 가정 속에 있어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신 주님과 보좌의 주님을 귀여기는 그런 딱 묶어진 마음이라면 그래서 오늘 주님께 위해서 살아가고자 한다면 틀림없습니다. 첫째가 가능합니다. 마음이 그러지 않다면 겉으로 여러분이 이런 거 포기한 것 같고 저런 거 포기한 것 같더라도 그건 첫째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했습니다. 마음을 본다 했습니다. 예레미야 31장의 주님과 나의 언약은 마음의 언약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늘 이런 첫째 그 꼭 돼야 됩니다. 이건 우리가 주님 사람이란 겁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실 때 물어보십니까? 독생자입니다. 내가 사랑한 자요 내가 기뻐한 자라 말 들을 수 있습니다. 정말 주님은 아버지께 대하여 이런 온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한 분을 중여기는 마음 그러고 아버지 한 분의 뜻에 이끌려가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 처음에서 살짝 삐그러져 버리면 우리 예수님이 나중된 자라 하셨습니다. 둘째가 있는 것 아니고 셋째가 있는 것 아니고 나중입니다. 바이텀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아가서 2장입니다. 그건 술람미 여인이 주님을 향한 첫째입니다. 우리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 그런데 거기서 바이텀 아니고 딴 곳에 생각과 마음을 둔다면 주님께 속함이 철저하지 못하다면 여러분은 낭떠러지로 떨어버려요. 바위틈 낭떠러지 떨어져 버려서 우리는 끝장입니다.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어요.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볼 때에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은 죽은 자였지만 잃어버린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완전히 끝내버린 것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서 있는 자였습니다. 글쎄요, 기다려주시면서 서 있는 마지막이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태평이에요. 너무 관심을 많이 둬요. 이 처음이 아니면 나중된 자, 이 마지막입니다. 주님이 아닌 자예요. 내가 뭐 그런가? 라오디게 교회에 주님께 처음으로 다가서지 않는 자들이 어떠나요? 그건 네 가련하고 네 눈물고 네 벌거벗었고 네 가난한 건 네가 알지 못한다 했습니다. 이 끝입니다. 이방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대 교회에 주님께 처음으로 다가와서 정말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과 동의하는 그자가 아닐 때 떠나요? 네 죽어있다. 너 지금 죽어있다. 무덤 속에 있는 자다. 여러분, 우리는 급설해야 합니다. 오늘 주님이 나의 처음이 되도록. 사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안정감과 영혼의 온전함을 유지하는 비결은 딴 거 없습니다. 주님을 나의 첫째로 모시는 겁니다. 그리고 첫째를 모신 자로 살아가도록 할 때가 우리 영혼에 안정감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품어주려고 하십니다. 이 시간 예배를 청종하시는 여러분, 있는 처수가 어디라도 다 주님을 향한 첫째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된 자가 나중된 자가 많다고 하셨습니다.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그러면 안정감도 없습니다. 내 영혼의 평안과 자유도 없습니다. 세상 살과 사람과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 시무룩한 여러분이 영혼이 나요? 첫째가 아니기 때문인 겁니다. 속일래야 속일 수 없습니다. 마가복음에서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마가복음 14장에 예수님의 머리에 항유부은 여인에 관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한 일도 기념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복음은 전파돼도 이 여인의 행한 일을 기념하지도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복음은 주님과 나의 관계인데 복음이 허락됐을 때 예수님은 나에게 정말 놀라운 사랑이 되어주셨다. 이 여인은 그 사랑을 분명히 알고 날마다 주님을 그런 사랑으로 붙들어서 사랑하고 사랑하면서 정성을 모은 것이었습니다. 300대는 적은 돈 아니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 돈을 쉽게 환산해서 하루 일당을 5만 원만 쳤더라도 300대는 1,500만 원입니다. 그걸 한순간에 쏟아부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다 보니 예수님은 정말 내 영혼 속에 사랑할 주님으로 임해온 것이었어요. 조그만 것도 주님이 생각할 때 아깝나요? 조그만 일도 참 어렵게 보이나요? 이건 날마다 전 마음으로 사랑치 않다 보면 그런 마음 되는 거요. 예수님은 제가 내 장사를 미리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어느덧 진정 사랑하는 자가 된 겁니다. 우리 옛말에 정성집에 개가 죽으면 사람들이 들끓어도 정성이 죽으면 별거 없대요. 예수님이 바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 돌아가실 때 사랑을 쏟아붓는다. 정말 사랑한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바로 이런 사랑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 사랑이 주님과 이런 관계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절대 어느 날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날마다 전심으로, 날마다 전심으로 자기 부인하고 오늘 십자가 짊어지면서 예수님 사랑하며 따라가고자 할 때 어느 때 여러분의 영혼 속에 이런 영혼이 되는 겁니다. 이런 영혼 속에는 성령의 충만함이란 말만 아니라 사랑의 불이 붙지요. 주님을 향한 사랑의 불이 붙지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정말 생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마가복음 2장에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저는 이 말의 의미를 로마서 8장을 가지고 잠깐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7장 가지고 무슨 안식이 돼요? 내용은 안 되죠. 온전된 주님이신 주님께 내가 온 마음으로 돌아온 것이 로마서 8장입니다. 나를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을 향해서도 온전하지 못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온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도 석연치 못하고 안식 역시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 진정한 주님 되신 주님께 로마서 8장처럼 십자가로 벗어버리고 온 마음으로 부활하신 주님 안에 자리 잡아서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따르고자 한다면 오늘 여러분은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알게 될 거예요. 예수님 안에 이 온몸으로 들어왔을 때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줍니다. 딴 말로 표현하면 안식입니다. 죄와 사망은 우리에게 안식이 아닙니다. 죄가 사람들에게 때로는 어떤 그 무엇을 주는 것 같아 볼지 몰라도 절대 아닙니다. 안식은 생명의 성령의 법, 주님이 주시는 그 법을 쫓아갈 때에 안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주님을 쫓아 살 때는 나 연약한 육체 때문에 비틀거리지 아니하고 나를 쳐서 주님께 복종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기를 용납하고 자기에 대해서 변명하고 자기에 이끌려감으로 우리 영혼이 안식할 수 있는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내 주님 안에서 내 주님을 따라 나를 쳐서 온전히 복종해 가는 사람은 안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것을 무엇을 가진다 한들 영혼은 절대 자유롭지 못합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그러할 줄 알아요. 사람이나 재물이나 어떤 지위나 다 가지면 가질수록 그러해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 내 주님만 모든 것 삼고 주님의 유업에 동참할 때는 안식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영광을 가져본들 안식 아닙니다. 마음이 그럴 줄 압니다. 영광을 가져봐도 마음이 은울하고 자유롭지 못하고 침울할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가다 보면 우리 영혼이 주님의 영광에 동참해요. 안식이 있어요. 로마서 8장에 이런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가면서 보좌의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 영혼 속에 소망이 있대요. 영원한 소망이 있대요. 벌써 영원한 안식이 우리 마음에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런 마음으로 주님의 돕는 이로 주님께서 애타게 기도하시는 성도님 위해서 나도 스스로 평안한 길을 택하지 말고 주님 마음과 더불어 기도하다 보면 기도 속에 주님 주시는 안식을 느껴요. 안식을 느껴요. 그래서 주인 대신 주님을 쫓아가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안에서 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주님 사랑하는 길로 쫓아간다면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 사랑하는 영혼이 돼요. 안식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유익되게 해주세요. 선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러한 마음 될 때에 내 주님과 함께 하나님을 모신 담대함이 있어요. 담대함이 없는 안식은 진정한 안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하고 강하게 주님께 매달린 사랑이 끌려갈 때 죽음도 불사하지 않고 나아갈 그때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 때문에 능력히 이긴다. 이런 안식 있는 승리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확신 있는 안식이에요. 로마서 8장은 내 주님 대신 주님 안에서 주님을 따름으로 가져보는 참된 안식이에요. 놀랍죠? 이런 안식은 사람들은 몰라요. 오늘 마가복음에서 세 가지 귀중한 것 우리 더듬어 봤습니다. 주님 모시고 이 놀라운 길 서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처음 된 자가 나중 된다는 말의 의미를 그것 가볍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우선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처음 된 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하여서 내 온 마음으로 그리고 온 정성으로 온 뜻으로 이끌려가지 아니할 때에 나중된 다윗은 어떤 자입니까? 그 사무엘하서 11장과 24장을 보면 돼요. 이건 그냥 참으로 비참한 겁니다. 우리가 아는 사울은 어떠나요? 그가 처음 됐기 때문에 주님 기뻐하시며 왕으로 세워주신 겁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을 향하여 주님 자신을 처음으로 붙드는 마음이 아니었을 때에 그는 흉흉한 왕이 되었습니다. 지긋지긋합니다. 그게 나중이라고 생각하면 해보세요. 우리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될 문제예요. 그리고 엘리야에 관해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사무엘상 2장만 봐도 너희의 집이 영원토록 제사장 된 이런 직분을 가지고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의 제사장 된 마음이 그는 58살에 세상이 됐고 참으로 40년간 섬긴다고 했었는데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처음 된 마음에서 멀어졌을 때 엘리야의 마지막은 처참해요. 다 집안이 망할 대로 망해버렸어요. 그게 나중이에요. 주님의 나라에서 어둠의 권세에 이끌려 간 겁니다. 우리가 참으로 귀하게 생각할 것은 주님 한 분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따라왔을 때, 글쎄요, 요한복음 6장에도 가룟 유다는 주님을 청하여 온전된 마음 아닌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음을 보게 됩니다만, 맨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된 마음, 주님을 중여기고 내 주님께 이끌려가는 이 마음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처음 된 자가 나중 된다 말의 의미를 그나마 괜찮겠지 생각하면 안 돼요. 마태복음 25장에 깨어있지 못해도 그냥 주님이 오실 때 보라 신랑이로다는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나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럴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칭찬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쳐버리고 책망 듣는 기회를 생각해 보세요. 누가복음 12장처럼 두고두고 가슴 아픈 일이에요. 사람들은 세상에서 이런 말 합니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고요. 그 예술이 뭐 살아있는 거나요? 그러나 주님을 향한 처음은 그렇게 살아간 시간은 짧아도 내 주님과 함께 가지는 보라 신랑이로다라는 말은 영원입니다. 내 주인의 절금에 참여할지어단 영원입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를 상속하란 말은 영원입니다. 우리의 짧은 시간 주님을 향한 처음인 이 자세로 늘 깨어서 성실하게 살아주시기 권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이곳에서 마치고자 합니다. 주님 모시고 주님과 함께 축복되고 영광스러운 힘 있는 길 걸어가시기를 바라고요. 또 다시금 주 안에서 마음으로 보좌 앞에서 만나 주실 그때를 기대해 보면서 여러분 평안하시고 축복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소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 기도는 김병수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귀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전 예배 시간에 이어 오후에도 주님의 음성 듣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크고 놀라운 복음을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길 주님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사는 이 복된 길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차든지 깨든지 우리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이 복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서 이 복된 길로 매일매일 나가기를 원합니다. 바울 선생님이 귀한 고백처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된다는 되기를 원하는 그 귀한 마음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셔서 주님만이 존귀함을 받는 우리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귀하신 목사님, 이제 남은 시간 빈듯한 시간을 보내시면서 주님 안에 숨어 계실 텐데 순간순간 시간시간 주님 붙잡아 주옵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각 가정으로 돌아가시는 귀하신 성도님들, 이제 남은 걸음 남은 시간 오후 시간 복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옵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그동안 사회로 수고해 주신 우리 집사님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남은 시간도 주님의 긍휼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 거룩의 이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름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인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오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